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름을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잎파들이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이래가 지나니라.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애굽 땅에 있는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앙을 퍼부셔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 열 재앙은 고대 문헌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건들이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에도 그 땅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뭐하다 했습니까?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 여기 완강하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의 자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완강하여졌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나니까 자아가 살아서 자아가 생각하고 악독하고 고집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피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바로가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자아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고집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겁니다. 바로도 잘 안 들려요 지금.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점점 자아가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아모리 죄악이 관영했다. 이게 암이 전 몸에 퍼져가지고 그걸 놔두면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려낼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입니다.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강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창세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왜 악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니까 타락된 자가 생각하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악한 것을 계속 반복해지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프로쿠스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 하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또 설명하면 되니까. 프로쿠스테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아티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집을 짓고 사는데 침대를 만드는데 철침대를 만든 거예요. 그 철침대가 딱 사이즈가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침대에 눕혀봐요. 그래서 침대보다 몸이 길면은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몸이 작으면은 이렇게 늘려가지고 침대에 맞춰서 사람을 죽이는 재미로 살았답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이거예요. 그 자아의 생각에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늘리거나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분을 내고 화를 냅니까? 내 뜻과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무자비하게 너무 쉽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가 강할수록 사회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법천재가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완강한 마음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생기는 질병 하나도 없어요. 삶이 무너졌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을 다 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은 부탁은 할게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얼만큼 세졌나? 내가 얼마나 강해졌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약해집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야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인이 돼야 절망이 약해지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야므로 삶의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올 때 아, 왜 이렇게 나에게 질병이 왔냐 불평하는 게 아니고 겸한 마음으로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완강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귀한 교훈이 여러분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열재앙을 통해서 저에게 또 다른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열재앙으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드셨는가? 그냥 한 번에 끝냈으면 안 됐나?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보셨나? 궁금이 있어야 좋은 학생들이죠? 의문이 있어야 좋은 학생인 것처럼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왜 열재앙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셨을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궁금하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기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찾아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될 수 있으면 찾읍시다. 우리 반석의 성도들은 교회 올 때 가급적 성경을 다 지참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옆에 끼고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사인으로 가방을 들고 오시고 하면 좋겠어요. 이 찾아보면 이 소리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2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약속하셨어요. 애굽의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함으로 그 땅에 사는 족속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을 차례차례 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우상들을 하나둘씩 다 파괴하고 무력화시켜서 이 땅의 신이 하나밖에 없음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열장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열장입니까? 이 열장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 뼛속 깊이 애굽 백성들에게 있었던 우상들이었어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던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에 우상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그래서 바로도 7장 15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얘기했어요.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일강으로 먼저 가서 나일강 신에게 절을 하고 예를 갖추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아침에 물가에 있는 바로에게 가면 그가 거기 있다 이거예요. 우상이죠. 여러분 제가 나일강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한 30분 정도 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그렇게 똥물일 수가 없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소를 섬기기 때문에 소똥 막 둥둥 떠내려오고 그 진흙이 막 섞여가지고 나일강에서 뭐 수영을 한다 이거 뭐 생각을 못해요. 저 지금 그때 이때 당시에. 근데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일강에 가서 예를 갖추고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상하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를 갖추지 않고 시작한다? 더 이상한 겁니다. 나일강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 똥물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일강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쿠눔신이라는 게 있는데 쿠눔은 나일강의 수호신. 그 옆에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피는 나일강의 다산의 신. 오시리스는 생명의 신, 죽음의 신. 그 다음 거는 모르겠어요.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피, 유년부 교사들 보면은 민영기도원을 가다 보면 왼쪽에 해피랜드가 아니라 하피랜드가 있습니다. 그 하피랜드를 들어가 보면 이집트에 저런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들을 질비하게 덕지덕지 붙이고 나일강의 다산의 신을 상징한 것이 하피랜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왜 치십니까?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은 이 나일강의 신들이 아니오 내가 생명의 신이니라. 할렐루야. 이집트의 백성들의 우상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이에요. 두 번째 신앙은 뭡니까? 헤크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입니다.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재밌습니까? 참 미련한 인생이. 여러분 개구리는 뭐를 많이 낳습니까? 알을 많이 낳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알을 많이 낳도록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헤크트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킵니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다산과 생명의 출산은 누구의 권한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세 번째가 뭡니까? 이는 땅과 사막을 상징하는 셋신을 섬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땅과 사막의 저녁의 일을 통해가지고 간지럽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죠. 땅과 사막의 주인 누구니라? 나 여호와니라. 파리는 케프라라고 하는 풍신, 바람신입니다. 미련한 인생들이 바람을 부는데 바람에게 절을 하고 바람을 신으로 생겨요. 바람을 주관하고 우주 일기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시다? 여호와신이라. 제가 계속 묻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입니다. 악질은 풍요를 상징하는 소를 숭상한 거예요. 자, 저게 아피스라는 신인데요. 우스꽝스럽죠. 저 신에게 절을 하고 풍요를 달라고 번영을 달라고 하나님이 악질을 통해서 모든 가축을 장자를 죽이십니다. 이 가축의 생명도 누구에게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 다음 시는 뭡니까? 독종입니다. 독종은 종기, 몸에 이 종기가 나타나는 그 질병이 나는데, 화면을 보세요. 이모텝이라고 하는 이 신인데, 이 신이 의술의 신, 질병의 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요즘에 오락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놀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모탭 쳐보세요. 저 이모탭이라는 이름으로 악기들이 저 노래 놀이기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놀이를 하면서 이방 우상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종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냐? 왜 대답 안 하시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신을 섬겼어요. 우박을 통해서 하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작물들을 초토화시켜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냐? 메뚜기. 그들이 상징하는 풍요의 신, 이 메뚜기를 통해서 세드라고 하는 곡물신을 섬긴 거예요. 씨앗을 심고 세드라고 하는 곡물신에 절을 하고 예를 갖춰서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그 세드신이 풍요를 줄 것이다. 하나님 메뚜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 모든 주관하는 일기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여러분 이 모든 우상 중에 세컨 그레이드 두 번째 서열 신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보시죠. 이게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중에도 서열이 있어요. 태양신이 세컨드예요. 태양신 앞에서 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뭘 하시죠? 저 태양을 덮어버리십니다. 흑암이 온 저녁에 가득했어요. 뭘 말씀하실 걸까요? 하늘의 태양을 만든 이가 누구냐? 그게 도대체 섬길 대상이냐? 마지막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최종 우상은 왕의 왕은 누구냐? 바로다.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 한 분이니라. 아멘을 합창했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조금 정리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요. 위로를 좀 받습니다. 몇 분이 아멘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이제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바드는 경배하다. 나중에 이게 예배 어원이 되는 구절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다. 그분을 존경하는 표시로 납작 엎드리다라고 하는 예배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축, 삶의 기초, 삶의 베이직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복돼야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경외심이 생겨야 가정이 바로 된다.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의 사모함이 사라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늦다거나 습관적으로 피곤한 몸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경외감이 사라진 겁니다. 경외감이 사라지니까 삶의 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지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권위가 무너지니까 이 세상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요즘 쉽지 않대요. 혼자 살기가. 어느 한날은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커튼을 쭉 제치니까 햇살이 이렇게 방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저 먼동에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뜨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내 시선이 그 햇살을 통하여 태양으로 비추었어요. 제가 태양을 섬겼을까요?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일하시는구나. 성실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흑암이 있는데 저 태양 하나로 온 세계를 비추시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따사로운 햇살을 통해서 제 얼굴부터 이렇게 쭉 젖어오는데 야, 하나님 참 따사로우신 분이구나. 시선을 주께 돌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게감 혹은 근심들이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시선을 주께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심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곳곳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여러분이 작아지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나왔을 때 부르고 싶었던 찬송이 마침 있어가지고 지겹도록 불렀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게 굉장히 낮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관계 속에서 자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 시선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찬송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 가지 재앙에는 빅픽처가 있어요. 이집트 전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자 도대체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는 메시지일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재앙 아닙니까?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하나님의 빅픽처를 만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쭉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5장 15절 찾으셨죠? 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뭘 호소했냐면은 출애굽을 시킨다고 하니까 바로가 더 강하게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뭐가 이상합니까? 바로의 군사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본인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당신의 종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여러분 시작점이 언제죠? 요셉이 그 땅에 기근을 피하여 고센 땅에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에 의하여 야곱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그리고 여러분 400년 동안 200만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게 인류학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산업이 팽창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의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이들의 의식 자체는 철저히 노예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고 밥과 같은 존재 저들의 밥이에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노예 근성이 뭡니까? 저는 노예 근성이 이렇게 생각해요. 늘 현실의 뿌리를 현실을 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만족하면 땡큐하고 불만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요. 저 땅에 있었으면 그 여름에 시원한 수박도 먹을 수 있고 부추전도 해 먹을 수 있고 시킨 일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센 곳에 시키나니까 뭐 한 거예요?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노예 근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아, 내가 그때 그랬을 걸. 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 이 껄껄껄 하다가 깨꼬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어떻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부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의식 자체는 그 상태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퍼부심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 개혁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봅시다. 출애굽기 6장 찾아보세요. 26절. 아니, 5절, 5절입니다. 이 5절 말씀부터 쭉 읽으면 복음의 메시지가 흡사한데요. 제가 아멘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은혜가 되면 중간중간에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자, 지금 종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에서 주께서 여러분을 빼내시며 할렐루야.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복음입니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시켰다. 너를 속량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 붙들고요. 이 시대에 참된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부끄러울 만치 없습니다. 대부분 적당히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6절로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7장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라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뭐가 눈에 탁 들어오죠?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자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군대라 표현하십니다. 저들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러 저들을 속량하여 내셨구나. 신약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다 같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나를 부르신 그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하나도 얽매는 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 저는 요즘에 꿈을 꿉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 생활의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파병을 나간다거나 옆 부대에 전근을 나갈 때 항상 신고를 하고 가죠. 돌아올 때 이래요. 충성! 병장 김용석은 명을 받아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본대로 복귀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그러면 이제 대장이 그래 수고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거라 봐요. 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충성! 권사 누구누구는 집사 누구누구는 장로 누구누구는 목사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명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 다하여 사명 임수 완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로 명받았습니다. 충성! 그럼 주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쪽아 와라! 끌어안아주 그 시. 저는 꿈을 꿉니다. 사명이잖아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옆지체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인들의 독특한 특징은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여서 힘을 모으시고 이게 부족한 거 이 시대에 그 뜻을 이루시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시대마다 사명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시대에 편승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시대를 이끌고 시대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17세기 시대 때 이 가톨릭의 교권주의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뭘 외쳤습니까?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하나님께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구원으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 19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 곳곳에마다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뭐 5시 반인가 그 전으로 6시인가 시커먼 그 쑥색차가 돌아다니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러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막 그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당시 교회가 말입니다. 그 시대에 편승을 한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도 메시지가 잘 살아보자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축복받는다 잘 살아보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만몬이 우상이 돼서 이 돈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시대에 편승한 죄로 돈의 노예가 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잘 살아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었다.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냐면 바로 살아보세. 바로 살자.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대에 편승하면 망합니다. 교회는 빛을 잃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그림을 하나 봅시다. 화면을 봐주시죠. 이게 지난달에 잡힌 그 향유고래라는 고래인데 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배를 갈라보니까 그 배 안에 저런 폐기물들이 잔뜩 있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향유고래의 그 사체에서 천 조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담겨 있었고요. 무게만 6kg입니다. 좀 더 놀라게 해드릴까요? 플라스틱 컵이 115개, 플라스틱 병 4개, 병 4개, 비닐봉지 25개, 샌들 한 짝. 그러니까 이것을 삼키고 고래가 죽은 거예요. 계속 삼켰어요. 자,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면 실패 아닙니까? 우리들이 탐욕의 편리성을 위해서 일회용을 문별히 사용하고 마음대로 버려서, 희한한 것은 한국 민족이 싱가포르만 가도 말이에요. 결의가 깨끗하더라고요. 한국 민족은 뭔가 있으면 던지고 길거리가 그냥 뭐 쓰레기더미고 강이나 받아가면 배 타고 가다가 뭐 먹다가 던지고 담배꽁초 던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건 뭡니까?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모이면 하나님의 구원 받고 우리가 기쁨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여기서 끝내는 건 우리만의 리그입니다. 이제는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생명을 아끼시고 존엄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구 안에 식물할 것, 동물할 것 없이 환경,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생명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할지를 안타깝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회용을 줄이셔야 합니다. 동물들이 죽어나가요. 음식 쓰레기 아끼셔야 돼요. 미세먼지, 중국에만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까 고민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오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야, 저 반석교회 성도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공해 때문에 걸어다닌다더라.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께서는 내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열렸어요. 영적 전투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교육자가, 근데 왜 기도 안 해주십니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며, 우리가 이 시대의 자녀들이 문제라며, 교회가 힘을 낸다며, 근데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제발 수련회만큼은 새벽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하는 거, 우리 아이들 고쳐달라고,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이게 하나님 군대 아닙니까? 내적으로는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가 이번 주에 수련회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만큼은 나오셔서 중직자라고 하면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우리 아이들 고쳐달라고. 밖으로는 환경, 생태, 생명, 수많은 문제들 거리에서 함께 힘을 내서 광명시의 운동에 협조하고 서울시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태계 문제, 환경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써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께서 10장을 내리신 이유, 이 백성이 나를 섬기려 경외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안 내적으로 교회 바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